이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 이솝은 그 철학자 크산투스의 그 노예 하인이었다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 이솝 우화로 친숙하지요. 하루는 이 철학자 크산투스가 귀한 손님이 오니까 가장 그 좋은 음식 요리를 해서 준비하라 그 이솝에게 시킵니다. 이솝이 각종 짐승의 혀를 모아가지고 혀 요리를 준비합니다. 크산투스가 나무라지요. 야, 그 제일 좋은 요리를 하라고 했더니 온갖 그 혓바닥 요리만 이렇게 차려놨냐? 이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세상에 혀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냐? 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말을 하고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 주인이 할 말을 잊죠. 잃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이 가장 나쁜 음식을 준비하라 명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예요. 그뭘 준비합니까? 같은 그 혀요리입니다. 예, 혀요리. 각종 또 혀요리를 갖다가 막 늘어놓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죠. 이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모든 분쟁의 씨앗이요, 다툼의 어머니요, 거짓과 중상모략의 그릇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주인 크산투스가 참그 이솝의 지혜를 탄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 이처럼 혀의 중요성을 날마다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살면서 우리가 금은 보화와 같은 선물을 받을 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많지 않지요. 뭐 기념일에도 받을똥 말똥하지요. 아, 아닙니까? 기념일에도 못 받습니까? 그래도 기념일에 한번 받을똥 말똥하지.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재물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 기쁨도 따져보면은 그 재물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살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 가지고 있는데 외로우면 그 아무 소용없지요. 인심을 베풀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탐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좋은 말 듣고 힘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그런 말은 천금보다 귀하다 할수 있지요. 지친 사람 일으키고요. 우울한 마음에 생기가 돌게 합니다. 요즘 교회가 자꾸 말만 앞서고 이 행동이 굼뜨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행실만을 강조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남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일보다 우리 주변을 스쳐가는 한마디 말이나 이 진정을 말해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지요. 어떤 부모들은 뭐 아이폰 사주고 뭐옷 사주고 하면은 막 자녀가 크게 고마워할 줄 아는데 우리 뭐 키워보면은 그게 아닌 줄 압니다. 이뭐 선물 사주는 거야. 사줄 때뭐 잠깐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지요. 나중에 이 자녀와 대화를 해보면은 아, 그때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줘서 내가 겁이 나지 않았다라거나 아, 이런 말을 해줘서 내가 슬프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이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보게 되지. 뭘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그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말이 가진 힘입니다. 이 슬픔에 빠진 아이나 겁을 먹은 아이에게 뭐 돈이나 행동이 해줄 수 없는 이 말만이 줄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가진 힘. 이 반면에 이솝이 말했듯이 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 칼에 찔린 상처는 그뭐 흉터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베인 상처는 아물기가 그참 힘듭니다. 그 상처가 정말 그 갈피 잡기 힘든 것이 그 저도 몇년 전에 들은 말이 문득 떠올라서 막 이가 박박 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뭐 정말 이 뜬금없는 상황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어때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막 모욕적인 말을 듣고 막 빈정거리던 그 말을 들었던 상황이 막 생각날 때 괴롭습니다. 내 상처가 다 아물었다 생각했는데, 아,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솝의 말대로 정말로 이 말은 다툼의 씨앗이요, 분쟁의 어머니입니다. 이 핵실험보다 더 무섭고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그더 무서운 것이 그 독을 품은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돈이야 뭐 줬다 뺏을 수도 있고, 건물도 뭐 줬다가 뭐 쫓아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말은 그러지도 못하니까 오롯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말을 뱉은 대상뿐만이 아니라 악한 말을 뱉은 내 마음에도 생채기가 남습니다. 저는 특히 가족들 간의 말에서 그런 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뭐 가족이 막그 이상한 말을 막말하는 그 가족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참 그런 청년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보다 더그 전도사 같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막더 열심히 하고 누가 보면 자기가 월급 받는지 알게 막 열심히 하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저보다 더 전도사 같았어요. 아,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래 싫다고 하대요. 야, 네 아버지한테 맞았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막말을 한대요. 막. 아버지가 그술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런데 막 그래 막말을 한대요. 밖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싹싹하고 친절한지 막 동네 사람들이 인상 좋다고 막 칭찬도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속만 썩어 들어가는 거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렇대요. 완전히 이거는 뭐 전제군주도 이런 전제군주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뭐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밖에서 돈좀 벌어온다시고 막 엄마 알기를 그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막뭐 2년 전연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이 가족이 그러니까 막 온통 그 아버지 말 때문에 막 상처투성이인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교회가 좋대요. 그때는 뭐 우리 교회 그 금요일 그 철야 기도가 있었던 때였는데 늦게 마치니까 교회에서 자고 가는 청년들이 늘 있었습니다. 저도 금요일은 교회에서 같이 자고 이 토요일에 들어갔지요.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야, 너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지. 교회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냐? 이래. 자기도 듣다 보니 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이 마음에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 때문에 깊은 골이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로 남은 말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이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농구하는 드라마였어요. 손지창, 뭐 장동건, 막 심은아 씨가 나왔습니다. 막 노래도 유명했습니다. 막뭐내 전부를 거는 거야. 막뭐 모든 순간을 위해 막 농구하고 막 이래서 당시 그 전국의 초중 그 고등학교에는요 걸수 있는 벽만 있으면 다 농구대가 막 걸려 있었습니다. 막 저도 그때 농구에 막 입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농구공 브랜드가 이 스타라는 그 공인 농구공이 막 집집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였는데 제가 막 그때 막 키도 막 저는 뭐늘 키가 작았으니까 막 키도 작고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 막 졸랐습니다. 아우 농구하면 막키 큰다더라 하면서 막그 스타 농구공 사주세요 막 졸랐지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이 시장에서 이 스타트라는 농구공을 사다 주셨습니다. 아이 비록 이 진품 스타 농구공은 아니었지만 나 날마다 재밌게 갖고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그때그때 순찰을 맞춰갖고 뭐 매일 놀았어요. 마침 이 춘계 체육대회 기간이 되어서 이 반별로 종목별 선수를 꾸려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뭐 축구 선수 누구누구 적어내고 뭐 농구 선수 우리 반 대표 누구누구 적어내고 뭐 테니스 나갈 사람 적어내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반장이 명단을 작성해야 되었어요. 제가 반장인데다가 당연히 그 우리 반 애들하고 평소에 신나게 했으니까 저는 뭐제 이름을 농구 선수에다가 제 이름을 적었지요. 아, 친구 한 놈이 오더니 불러요. 야, 반장. 보통 애들 제 이름 부르거든요. 에이, 반장이라고 부를 때는 뭔가 이 진지한 말을 하고 싶을 때인 겁니다. 왜? 이라고. 이번 한 번만 빠져주면 안 되겠냐? 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그 축구로 빠져달라는 겁니다. 그 사실 축구는 그 선수 아닙니다. 그 대표 선수가 아니고 남은 애들 우르르 다 뛰는 게그 축구였습니다. 야, 그 말이 그 어린 마음에 그래 상처가 되디요. 그 우리 반에서 그 농구 제일 잘하는 애가 그 말을 하는데 더 상처가 된게 걔가 그제 마음을 너무 배려하면서 말을 조심스레 말하는 거예요. 야, 반장, 이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고 막한 번만 빠지달라. 어쩔 수 없지요. 제가 빠졌습니다. 그 2학기가 되어서 이제 추계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도 저한테 오더니 반장, 아 진짜 이번 한 번만 빠져주면 안 되겠냐? 자, 더러워서 그 다음부터는 농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연습배도 끼워주지를 말든가. 평소에는 늘 환영해요. 자기들 쪽수가 모자라거든요. 시합 때 되면 저는 쏙 빠버리고 꼭 빠져버리고. 예. 평소에는 막아 같이 놀자 하다가 시합만 하면은 아 이번 한 번만 막 대의를 위해 희생하자. 뭐. 아이고 참. 그 말만 들으면은 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예. 연습 때는 환영받지만 이 시합 때는 제외되는 그 심정은 그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마 그 조맹사님 모르시지요? 그런 심정? 제대본 적이 없지요? 모릅니다. 그 심정 모릅니다. 제대본은 이 사람만 압니다. 아, 그 서러움. 연습은 같이 신나게, 와, 우리 한 팀이다, 해가 했는데, 아, 제발 한 번만. 그 뒤로는 제가 농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농구에 무슨 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농구 선수 이름 한 명도 못 됩니다, 지금. 그런 그 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축구 같은 스포츠를 해야지. 이처럼 그 우리는 이 말을 듣고 힘을 얻고요. 말해서 기쁨을 얻는 반면에 또말 듣고 낙심하고 이 말을 듣고 상처를 입지요. 말 때문에 친구를 얻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원수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랜 앙금이 풀려서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관계에 슬슬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고로 지혜는 우리의 두뇌나 가슴, 뭐 우리 손끝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이 혀끝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리고 이런 말은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 이런 점을 간과합니다. 뭐 우리 행실에 큰 과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줄 알지요. 사실 이 사회의 건전한 성인이라면 뭐 크게 행실로 일탈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뭐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따름인데 무슨 큰 죄가 있으면 큰 죄가 있고 큰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청순 씨가 쓴 소설 중에 이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영화로 만든 것이 밀양이라는 작품이지요. 이 단편 소설이라서 인터넷에서 금세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 전문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 20분도 안 걸려요. 그게 뭐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구글 검색하면 뭐 전문이 다 뜹니다. 소설 전체가. 저는 이 영화를 권하는데 사실 그 소설보다 이 영화가 더잘 빠졌어요. 전도연 씨가 이 연기도 워낙 잘하고 이 장면 장면에서 이 용서와 이 속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 밀양에서 자기 아들을 유기하고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전도연 씨가 교도소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범인이 그 얼굴에 근심 한 명, 한, 그 근심 한점 없는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전도연 씨가 이 눈알이 돌아갑니다. 하기 시작하죠. 이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아주 그 신실한 그 교회 장로님으로 묘사되지요. 그 장로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꼬셔가지고 이 벌금 대낮에 야외에서 간통죄를 짓습니다. 그런 이 부적절한 관계 중에 이 전도연이 하늘을 쏘아보는 장면이 저는 참그 인상에 깊었습니다. 얼마나 그 연기를 잘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그 비웃음. 그 부적절한 관계 중에 하늘을 쏘아보면서 아, 그참 연기 잘한다 싶더라고요. 내 아들 죽인 이 범인을 당신이 뭔데 나보다 용서하냐? 먼저 용서하냐라는 그 증오심. 동시에 이 교회에서 이 존경받는 장로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봐라 쉽게 꼬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지요. 당신 믿는다는 사람 이 별것 아니다. 어찌나 그두 감정을요 쏘아보는 연기에 잘 담아냈는지. 우리 사실 이 전도연이 극중에서 보여줬던 그런 증오심과 비웃음 정도로 우리 사실 하나님 괴롭히진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행실은 아주 올곧이요 뭐 양반이지요. 웬만하면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대놓고 반항할 생각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냐? 뭐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대놓고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뭐 회개하는 척도 할수 있었지요. 주일마다 예배 드렸지요. 게다가 빈손으로 옵니까? 나름대로 헌금 준비해가 왔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말라기 2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잘한 잘못은 있는 거,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큰 잘못 없는 것 같거든요. 밀양에 나오는 이 전도연처럼 대놓고 막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비웃은 것도 아니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잘 지냈습니다. 예배 잘 드렸지요. 헌금 잘 바치고 뭐 율법도 그럭저럭 잘 지켰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지요. 그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짜 예수님 막 병자, 세리, 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막더 특별히 더 좋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부르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거든요. 자기가 이 죄인임을 가장 쉽게 인정하는 자들이 그 세리, 창기, 그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막 내가 진심으로 내 죄인이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막 전도인처럼 막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지킬 것 대충 다 지키면서 지냈는데, 이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오늘날 우리도 적당히 양반 같은 신자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뜨겁지도 않고 뭐 차갑지도 않고요. 막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다들 그 자기 자신이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면은 기쁜지 온갖 그 신경을 다 씁니다. 그러니 막 성격 검사해보죠.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기 개발해보고요. 막 친구 사귀어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고민하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충 편할 대로 생각해버립니다. 기껏해야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둘째, 아버지니까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 결론, 그러므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이 어디 뭐 장난치는 논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다 부모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즐거워하는 일,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지요. 이 부모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 무엇입니까? 자녀가 즐거워해도 되는 일, 그리고 너가 즐거워해서는 안될 일, 분별해 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웬만하면 다 즐거워하거든요. 처음 하는 일은 다 즐거워하죠.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일은 즐거워해도 된다. 이 일은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그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말 때문입니다. 우리 그 본문 조금 앞부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모르지요, 자기들이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괴롭혔냐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배 잘 드렸거든요. 제사 다 드리고 헌금 다 하고 그렇다고 뭐 딱히 율법에 책 잡힐 짓 하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말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는 고발입니다. 이 구절을 그 말라기 선지자가 대신 비난하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꾸짖는 말씀이지요. 3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말로 상처 줘놓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 내가 상처 줬나? 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 다 자기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래요. 남의 말 때문에 자기가 받은 상처는 막 엄청 세세하게 그 사람의 뉘앙스까지 다 기억하는 반면에 자기 말로 상처 준거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말로 상처받았어? 나는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뭐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자기 상처는 막 그거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 안다고 하고 뭐 자기가 준 상처는 안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이런 이 죄된 습성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대적한 줄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헛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내뱉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조적인 목소리를 높이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회개하면 이게 뭐냐? 이거. 회개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느니 그 시간에 불의의 돋자 합니다. 가룟유다가 했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15절을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합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는이라는 것은 그 2500년 전 당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온통 그 교만한 자를 복되다고 찬양하는 투성 아닙니까? 어디 교만한 자를 뭐 투정하고 교만한 자를 갖다가 막 질책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미디어의 찬양을 볼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온통 교만한 자를 법되다 하고 일컫습니다. 다들 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보기 역겹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매스꺼워하시고 경멸하시는데 이 믿는다는 신자들도 그런 자들을 복되다 라고 여깁니다. 교만한 자를 다다가 교만하다 하지 않고 아 복되다 너 복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사람은 자기 내세울 줄 알아야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요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상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교만한 자를 나무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를 복되다 하는 우리의 혀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교만한 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연예인이 되었든 뭐 탁월한 학자가 되었건 뭐 정치인이 되었건 운동선수가 되었건 교만한 자를 막 복되다라고 막 우리가 막 칭송하며 떠받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만이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저 사람 악을 행하니까 잘 된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자조적인 표현 중에 하나지. 반칙하면 잘 돼, 타협하면 잘 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시험해도 아무 일 없던데 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 음주운전 걸리는 사람 치고 처음인 사람 없다 하지요. 이런 식이라 합니다. 뭐 한 몇 년 뭐 계속 뭐 여러 번 해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걸리면 이 된통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번만 시험하는 사람 없지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하게 되죠. 어이, 그쯤 되면 두렵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어이, 괜찮겠네. 옆 사람한테 말로 권합니다. 야, 뭐 그 정도 괜찮더라. 하나님 봐주시더라 합니다. 그 인내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부터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 합니다.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하시죠. 물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어떤 실제로 노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막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뭐 무슨 그런 노트 같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는 믿는 자들에게 그만큼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확신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토록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말이지요. 세상은 우리가 바른 길 가려고 할 때에 안 그러면 정직한 길을 행하고자 할 때 속삭입니다. 반드시 속삭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이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합니다. 네가 그래봐야 아무도 안 알아준다. 반드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그 말만큼 우리를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는 말이었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길을 행할 때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네가 그래봐야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래 맞아, 나 혼자 이래봐야 뭐 누가 알아주겠나. 나 때문에 막 우리 아내만 고생이고 막 우리 자녀만 고생이고 우리 가족만 고생이지. 이 말이 우리를 정직한 길로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들지. 이 말이 타협이지요. 우리 언어는 가능한 한 정확히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이런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마주치는 강렬한 유혹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 혼자 들렁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요. 세상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맞추어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혼자 옳은 길 가도록 그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누가 그러더나? 내가 내 책장에 그 꽂아둔 책도 아니고 늘 내 앞에 내가 자주 보려고 펼쳐놓던 그 바로 앞에 있는 책에 적어두었다. 그래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 같이 일하던 동료는 말로는 미안하다 하면서 모른 척하고 뭐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던 교우도 니만 그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내 바로 앞에 둔 이 책에다가 내가 적어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외롭게 의의 길을 따르는 신자에게 이토록 위안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거 우리가 혹시나 까먹을까봐 야야, 내가 책에 기록해놨다. 내가 책에 기록해놨답니다. 우리 그 교통사고 현장이나 그 범죄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한테 뭐 카톡 친구가 뭐 300명이 있고 없고가 뭐 그게 그래 중요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카톡 친구. 단한 명의 목격자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키입니다. 그 목격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고 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말이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지 되새기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때로는 발례를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와닿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라 생각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대적입니다. 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칼로는 하나님을 다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나 다치게 할수 있지. 말로 하나님을 다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께 혼났던 일중 하나가 바로 말로 원망한 일 아닙니까?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실 그 겉보기에는 뭐 조용한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요. 뭐 야만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또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말로 떠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떠나고 있습니다. 뭐 예배는 잘 들을 수 있지.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들게 만듭니다. 아주 교묘하게 단어들을 바꾸어 나갑니다. 교만한 자를요, 교만하다 하지 않고 복받았다 합니다. 만몬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우상이라 부르지 않고요, 복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를 죄라 부르지 않고요, 아, 저 사람 좀 타협했구나 이렇게 애매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은 이미 다 챙겨놓고 그짓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좋아하는 말중 하나가 사람 다 똑같지 않냐라는 말 아닙니까? 형사들이 그렇게 많이 듣는다 하죠. 야, 형사님 생각해 보세요. 형사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다 자기 같은 줄 압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누구나 자기 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도둑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막 호소합니다. 누구나 내 같은 상황이었다면 부모를 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폐륜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막 호소합니다. 누구나 내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면 살인을 했을 것이라 호소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우리 변론이라고 하지요. 회개는 없고 변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시대입니다. 이 죄인의 습성 아닙니까? 이 죄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항상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거든요. 거기서 이 외로움과 공허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지 만들고 싶어 합니다. 죄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공모자 찾는 것 아닙니까? 공모자 찾으면 그 외로움을 찾아주거든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음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공모자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않느냐? 너도 나같이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란 듯이 이 법정의 반대편에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은 자들을 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는 까닭,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같은 시간에 그런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죄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인을 찾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죄 지은 사람 찾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눈엔 죄인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고 신실한 신자들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강렬한 유혹 중 하나가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 다 똑같아 니라고 별수 있냐? 그래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웬걸요? 하나님 마귀의 목전에서 똑똑히 그 기념책을 들이대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내 앞에 놓인 기념책에 적어두었다. 그냥 기억한다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을 굳이 적어두었다라고까지 하신 것은 이 의로운 길을 사모하는 신자들에게 확신에 확신을 더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버텨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네 의로움, 너의 정직함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랬죠. 말 하도 안 들으면, 아, 너네 그 내가 그 생활 기록부에다 딱 적는다. 그러면은 막 순식간에 막 교실이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어차피 워낙에 기본적인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생활 기록부가 별 상관없을 것 같은 아이도 막 쭈뼛쭈뼛 하면서 막 조용했어요. 보통 그 생활 기록부라는 게 성적이 되고 그 다음에 뭐좀 보태지는 것이지 성적이 아예 안 되면 그별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성적을 신경 써야 될것 같은 아이가 막 생활부 적는다니까 막 조용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둔다는 것, 그 적는다는 것이요. 그 가진 그 강력한 힘이지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이 시대는 비록 이 전쟁과 핍박이 없을지 모르지만 각종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시대지요. 자칫하면 우리도 거기 끼어가지고 말 섞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쳐야 합니다. 이 가짜는 농담에 웃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정색해야 합니다. 죄인은 늘 공모자를 물색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모자가 되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칼보다도 더 아픈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들이 즐겨하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신자들도 다 나와 같겠거니 생각하며 헛된 위로를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담대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